오늘 1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 말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사도가 되게 하셨음을 바울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뼛속 깊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도됨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터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00번을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꼭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은 목사직을 천직으로 알고 감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이 많거든요, 그 서신마다 인사를 하면서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긍휼은 바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요, 많은 적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평화를 그들이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당신도 제대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평강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민족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이 묻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도 굶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굶어서 못 드셨을까 싶어서 식사하셨어요? 그 인사를 꼭 합니다. 지금도 어르신 분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밤새 굶어 죽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샬롬을 기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이 샬롬의 그런 세월을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원하는 그런 인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신비로워요.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은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평화, 피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일단 육신적으로 건강해야죠.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그것이 이제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육신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도 샬롬이 될 수가 없죠. 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면 그것도 샬롬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전쟁이 난다든지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건 샬롬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또 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원만한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 잘못되어 있다. 평화의 관계 아니다. 그러면 그건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eace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은 요즘은 well-being. 이 well-being이라는 것은 뭐 모든 면에서 뭐 건강뿐이 아니잖아요. 그 삶과 모든 면에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것을 well-be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충만함, wholeness. 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integrity라는 말을 씁니다. 건강한 것.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대인관계도 건강하고 이제 그런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어느 한 분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학자들이 샬롬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샬롬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 좋은데 어느 한 분야가 좋지 않으면 그건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같이 자란 아주 친한 중마고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함께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친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결혼했고 A라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자네는 결혼했으니까 식구도 있고 하니까 또 애도 있고 하니까 자네는 이 수입의 두 배를 가져가게. 그래서 이 A는 항상 수입의 두 배를 챙겨서 그 B라는 친구에게 줍니다. 이 대단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죠. 자, 그런 가운데 사업이 번창했어요. 또 얼마 후에 이 B라는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몇 달 후에 이 B의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무슨 바가지겠습니까? 당신은 회사에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왜 A라는 사람에게는 더블로 주고 당신은 절반만 가져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이 친구를 만나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똑같이 나도 결혼을 했고 하니까 똑같이 이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A가 아주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더블로 가져갔는데 왜 지금 와서 자네가 같이 가져라고 하느냐. 그렇게 A가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B라는 사람도 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려해서 자네에게 결혼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더 많이 챙겨줬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갈라서가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참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도 모르고 배려심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그 관계가 샬롬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면에서 이 디모데에게 인사하면서 정말로 이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그 바울이 쓴 서신들 쭉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그냥 거의 말년에 썼습니다. 노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바울의 나이는 적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도 나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아마 바울은 좀 마음에 어떤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돕던 여러 그 동역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디도라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졌고요.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고요.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만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누가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끼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해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바울의 사역에 데미지를 가게 자꾸 말썽을 부렸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믿음, 사역 이걸 떠나서 그냥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 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를 보면 상당히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제가 아주 옛날 젊을 때 LA에서 목회할 때요. 새벽에 전화가 와요. 여러분 새벽에 전화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또 뭐 교인들 중에서도 웬만해서는 새벽에 2시, 3시 전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교회 전화부 그 저 지역 그 저 전화번호부 책 있잖아요. 그걸 놓고 아마 교회들 중 놓고 아마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전화 와서 제가 놀랬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성분인데 목사님 저 많이 외로워요 라고 해요. 그 새벽에 목사한테 전화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외롭다고 말하면 목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예상외로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외로울까요? 가족을 잃었다거나 혹은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아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사별을 했거나 어쨌든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할아버지가요 사별하고 혼자 오래 사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혼을 하는데 아주 젊은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만에 이 젊은 새 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젊잖아요. 자기는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자꾸 아내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나갈 때마다 의심을 하고 화장만 해도 의심을 하고. 그런데 이 아내는 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꾸 의심을 하고 딴소리 하니까 이거 같이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안 되지만 나에게 1억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20일밖에 안 됐는데 1억을 뭐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고 그러다가 그 젊은 부인에 의해서 칼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까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재혼을 했다가 생각지 못한 비극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칼 로저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고독이 뭐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 우린 자기 비하를 하죠. 내가 왜 이랬던 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니까 괴로워진다는 거죠. 고독을 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함이 얼마나 큽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저스가 말하는 또 하나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진심으로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정을 누구인가 좀 말을 하고 터놓고 그리고 위로받기도 하고 공감을 얻기도 원하고 내 자신을 좀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없느냐? 왜 그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놓지 못하느냐?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불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속을 다 내놨다가 저 사람이 나중에 그냥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100%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분리되거나 어떤 왕따를 하거나 당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기 전에 내가 먼저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독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불안과 우리의 고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고 주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앙과 믿음으로 고독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한 기독도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항상 이 보따리를 지고 다니는데 그 죄의 보따리예요. 그래서 언젠간 주님 만나면 그 죄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다 이야기를 해서 사함 받은 줄 알았는데 또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그 죄를 다 보따리에 짊어 싸가지고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항상 죄의 보따리를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믿는 사람이 혹 없을까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용서와 회개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또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자기가 늘 죄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느 마을에 조용하던 마을에 술집이 생겼어요. 이 골목길에 술집이 생기고 옆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밤, 주일 밤, 밤 예배를 드릴 때 특히 밤에 되면 사람들이 와서 막 술 먹고 노래 나오고 막 지나가면서 술을 취해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하던 그 골목길에 술집이 생기고 나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예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술집을 그냥 불로 그냥 태워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고 맨날 교인들이 뭐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수요일 밤인데 역시나 비는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소리도 들리죠. 그리고 술집에서 또 막 쿵각쿵각 막 소리 들리죠. 예배드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또 교인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집 어떻게 좀 불로 태워버렸던지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막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집에 떨어졌어요. 그 집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입니까? 믿습니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술집 주인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교회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 뭐 자연현상으로 벼락이 친 것이 뭐 우리가 기도해서 벼락이 쳤냐?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거 기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 맞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안 믿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사가 뭐 다르게는 모르지만은 결론은 그렇게 냈답니다. 어쨌든 안 믿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구나 그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고 지나갈 만한 이런 말은 아니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면 안 되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합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석방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교인들 집으로 요즘은 교회겠죠? 찾아와요. 그런데 문 밖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그 하인이 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요. 아 그래서 막 가서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왔어요, 기도 응답이 돼서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어?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 미쳤어?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기도를 하고도 안 믿었다는 거죠. 어느 대주교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 그래 나다 뭘 들어줄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절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 들어주신 걸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못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샬롬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은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온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쁨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바울은 외로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디모데를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 디모데가 어떤 디모데였습니까?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자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순수한 거짓 없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회개에 동정에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정말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에게나 또 교인들에게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두 번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5절에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그 믿음의 3 제너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할머니, 외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이 3대의 그 신앙. 근데 그 신앙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깨끗한 양심의 그런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하는 그런 좋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그 외할머니에게도 있었어요. 그 외할머니가 유닉의 딸을 낳고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딸을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잘 자란 유닉에도 또 디모데를 얻고 나서 그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없는 좋은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바울의 인정도 받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인정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넓은 믿음 생활하면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목사가 볼 때도 장로님들이 볼 때도 권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이 볼 때 저분은 참 본받을 만해. 믿음이 참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아휴 저 사람은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판단할 때는 잘못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또 인정을 물론 받아야 되겠죠.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60%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더니 70%가 그저 최선만 다하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뭐.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 가장 함정이 뭐냐면 사람들의 공로주의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배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 없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도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뭘 믿는가 그랬더니 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믿는 거 믿어요. 그래서 그럼 자네 교회는 뭘 믿는다 그랬더니 아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거 믿어요. 그러면 자네 교회하고 자네는 뭘 믿는다 그랬더니 우리는 같은 거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믿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올바른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